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야곱가에서의 팥죽 사건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야곱에게 이렇게 팔아 넘겼는데 실제로 그것은 팔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삭이 죽기 전에 자신들의 자손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하려고 했을 때 바로 에서에게 그 축복을 하려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이 팥죽 사건을 통해서 그 축복을 얻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번에는 형 에서와 같이 변장을 해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이 축복권을 얻어내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의 이 말씀의 배경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고 있노라면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하면은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내가 빼앗아 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의 기자가 이 상속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본문의 이 보통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 본문을 바라봤을 때에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춰지고 있는 이 야곱의 행동은 절대 옳은 일이다라고 여길 수 없는 일이죠. 또한 이삭 역시 본문에서 자신의 첫째 아들인 이 에서를 착각하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 축복권을 이 에서가 아닌 이 야곱에게 넘겨줬다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아들 에서의 그 분노를 더욱더 자극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이삭의 안일한 모습까지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에서가 헷 족속의 딸들과 이렇게 결혼했던 그런 이제 모든 사건까지도 무시하면서까지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창세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시면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서 역시 마찬가지였죠.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드릴 것을 정석껏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드려서 이제는 축복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창세기의 전반적인 흐름과는 이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이삭의 모습은 매우 안일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삭은 리브가가 만든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 단순한 축복을 뛰어넘은 야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모든 땅의 축복과 더불어서, 그리고 야곱의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로 인해 받게 되는 그 모든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뭐라고 전합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게 된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 가운데 행하진 일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27장에 나오는 이 핵심적인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바로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축복의 어근은 바로 바라크라는 것인데, 바로 이 장에서 이 바라크라는 축복의 어근이 무려 22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주제, 이것에 해당되는 주인공은 바로 에서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데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바로 에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드릴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이제 저에게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이삭이 심히 떨며, 오늘 말씀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삭이 느끼는 비통함은요, 단순히 이삭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도 동일한 그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33절에서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고 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 절인 34절에서는 에서가 소리내어 울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각각의 동사에는 바로 동일한 히브리어 목적격이 사용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에서가 느끼는 감정이나 이삭이 느끼는 그 비통한 감정이나 동일한 감정을 지금 이들이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도 에서도 매우 화가 나고 매우 비통한 가운데 내게도 축복해달라라고 말하는 그 에서의 말에 이삭이 할 수 있는 말은 바로 35절에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너의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속여라는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부미르마라는 것은 누군가를 그 거짓말을 믿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야곱의 이름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바로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아닌 바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건데 에서는 이 말을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았다라는 것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라카흐와 그리고 야콥이 이 발음은 비슷하나 이 뜻이 전혀 다른 이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이처럼 이 에서의 심정은 단순한 그 억울한 감정을 뛰어넘은 이 분노가 포함된 울부짖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제서야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의 그 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 대성통곡하며 이야기하지만은 이삭은 오늘 말씀 37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이삭은 야곱에게 자신이 스스로가 했던 그 축복을 변경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축복을 취소할 시도조차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삭은 야곱에게 자신의 말로서 축복을 전했지만은 본질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축복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삭에게는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탁이라는 것의 본질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절대 취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삭은 야곱에게 한 그 축복을 돌이킬 수 없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 사사기의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서원과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진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한 그 입다의 서원.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이 서원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 한 맹세를 서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호와 앞에서 한 맹세인 이 서원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들에게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 2절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야곱에 대한 이삭의 축복은 여호와 앞에서 행해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안 겁니다. 무엇을 알았냐면은 바로 이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수령자였구나. 그리고 자신이 축복한 그 축복권을 이 그 사회적인 법적인 어떠한 방법으로도 취소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이 이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37절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화법이 있는데 이렇게 전하죠. 주로서 내가 그를 임명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형제를 내가 넘겨줬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곡식과 포도주로 내가 그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이러한 독특한 합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구절에서는 이삭의 어떠한 행동보다는 야곱이 누구인지 그리고 야곱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에서가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해봤자 에서에게 들어줄 것이 없다는 거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는 단 한순간도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가 아버지에게 와서 나에게도 축복해달라는 그 말에 지금 이삭은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라는 말을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에서가 살아갈 인생의 모든 순간에 이제 야곱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야곱의 이름 뜻 그대로 나를 속여서 이 축복을 빼앗아 갔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38절 말씀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부르짖고 성토하며 이 분노에 가득 찬 모습은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에서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장자권에 대해서 정말 내가 소홀하게 생각했구나 내가 이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구나라는 그 반성을 적고 있는 구절은 단 한순간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당장의 손에 쥘 것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 것에 대한 스스로를 자책하는 모습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에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는 그 말에 39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라고 이삭은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로 기름짐이라는 것과 이슬이라는 것 앞에 붙은 이 히브리어 전치사 맴이라는 것을 뜨다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 되냐면은 에서가 살아가는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이 결과적으로 이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 앞구절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27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말씀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에서에게 축복하는 말씀이나 야곱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거의 흡사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실상을 살펴보면은 에서에게 한 축복은 그 속은 텅 비어있는 축복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0절에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전합니다. 에서의 인생이 칼을 의지하고 살게 된다는 것은 평생을 전쟁과 약탈을 일삼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바로 에서의 자녀들이 바로 야곱의 후손들의 그 평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런 저주와 같은 축복을 듣게 된 에서는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바로 내일 이어질 본문 41절에 자신의 동생인 야곱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연히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서 주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울며 축복을 구한 에서에게는 빈 껍데기만의 축복이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다만 야곱 목에 맨 멍에를 그가 부술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만이 지금 복수심에 활활 붙어있는 이 에서에게 아주 작은 위안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에서의 나라인 에돔이 바로 여호람 왕 시절에 바로 이스라엘의 지배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주변국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르게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과 리브가 그의 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에서의 마음에 그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심겨주면서까지 축복을 가로채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우리의 번영을 위하여서 남을 희생시키고 남을 탓하면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우리의 번영을 가져오는 그 행동이 바로 옳은 행동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축복은 다른 쪽에 원망과 불평과 눈물을 남기시기 위한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어떠한 계략과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인간의 쓰디쓴 그 열매를 스스로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억울하고 분한 가운데 있는 그 에서는 축복하지도 않으시면서 가장 치졸하고 가장 약삽한 이 야곱에게만 축복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셔야 할 것은 가장 큰 일의 차이는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의지하지 않고 있는가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억울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면은 바로 에서는 평생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억울하고 상한 심령 가운데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약삭빠르고 치졸했지만은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이런 모습을 연단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과정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어렵고 연약해지고 힘들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그리고 르우벤이 아닌 요셉에게, 그리고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명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람이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메시지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빼앗긴 에서는 분노하며 분통하며 지금 자신의 그 야곱에 대해서 사기꾼이다, 속임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에서에 대한 평가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소명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던 그 에서를 꾸짖는 말입니다. 우리도 에서처럼 때로는 원통함에 분노하며 눈물 쏟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올바로 추스르지 못하고 나의 입장에서만 남을 판단하고 생각하며 나의 잘못인데 내 탓이 아니요 남의 탓입니다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에서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은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광의 기업을 내가 온전히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후회되는 상황 앞에, 원망되는 상황 앞에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진 않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퍼부어 주셨는데, 그 은혜의 강가로 우리들에게 퍼부어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매 순간 부족하다, 작다라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기며 너무나도 안일하게, 너무나도 교만하게 지금 나의 사역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너무나 쉽게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억울한 중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있을 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나오는 모든 심령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